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지시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뱀도 벌을 받고 하와도 벌을 받고 아담도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벌이 뭔가 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네가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 그 벌을 받았죠. 다시 말해서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그 얼굴에 땀이 흘려야 일을 해야 식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라면은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분명히 일을 해서 식물을 먹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땀 흘리지 않고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는 죄 짓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그 에덴 동산 상태는 인간이 지금처럼 일해가지고 먹을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그 동산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식물들은 인간이 일하지를 않아도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 식물을 얻기 위해서 일할 필요 없이 그 열매들을 취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들을 취해서 먹으면은 인간은 그걸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인간이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그저 취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상태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이 곧 에덴 동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열매를 취해서 먹으면 되었던 그 에덴 동산이 뭘 가리키냐면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일을 해야만이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열매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금처럼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이다.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일하고 살아가는 걸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 땀을 주고 일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벌 아래에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에덴과 죄 지은 후에 에덴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은 인간은 땀 흘리고 수고해가서 일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나라다. 그걸 천국이라 이렇게 부르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죄 지은 후에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마다 인간이 수고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지금 바로 이 세상이라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과 세상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세상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땅이고 이 천국은 우리가 일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걸 천국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거할 천국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리 맛보고 누리고 또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단지 천국을 막연하게 아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천국을 말씀해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다는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조금이나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라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천국 그런 무조건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서 볼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볼 것이 없는 건 당연한 그런 얘기가 돼버린 것이죠. 세상과 이 천국의 차이는 내가 일을 해서 얻어내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차이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손에 주어진 걸 바라보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얻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땀 흘려가지고 얻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받아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단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말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사고방식 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일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 철저히 빠져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기에 비해 천국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 젖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행해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자의 타당한 모습 같은데 이 천국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뭐 어떻게 뭘 하란 말이냐 이런 의문점이 나오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 이런 말을 두고 생각할 때에 세상의 사고방식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세상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야 되고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힘을 쓰고 땀을 흘려야 된다 이런 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도 그렇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도 계속 떼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있을 것이란 얘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천국에서도 이 세상처럼 믿기 위해서 성도가 힘써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런 나라냐?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란 얘기입니다. 천국에서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에덴 동산과 똑같은 것,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와 같은 나라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고 사랑의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라면 그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가운데에서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갈등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힘든 것들을 천국에서 똑같이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걸 천국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그 천국의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좀 삐뚤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성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말해준 대로 너희가 잘 실천하고 살아가라 행동해라 이렇게 하셨으면은 아 예수님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우리에게 대해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겠다 이러한 얘기는 너희들은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는 백날 발부둥 쳐도 안 된다는 그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혀 인정하지를 않고 계셨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고집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그런 고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이것이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틀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 경험 안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틀린다는 걸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는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내가 하다 보니까는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모두 틀렸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뭐에서 잘못되었는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튼 뭐든지 하면은 예수님이 좋아할 게 아니냐 항상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신앙이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겠냐는 것이죠. 그런 것쯤이야 우리가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려고 해봐야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준해가지고 신앙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느냐 이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건 26절 말씀 그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는 잊어버렸는데 다시 기억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들어도 그게 진리고 그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아니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이젠 전에는 내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그게 진리구나 그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게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에 가르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다른데 있으면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로 꼭 그런 존재란 얘기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관심을 두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못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그 직접 설교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도통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도통 자기들 틀 안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해주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개혁해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제자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이니 뭐 성령이 와서 너희를 가르친다느니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고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겠냐 그 말입니다. 이미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이해를 못하니까 나 말 안 하겠다 이걸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성령이 오게 되면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희망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성령이다. 내 희망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간섭하는 것이다. 이게 내 희망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와서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00가지 중에서 50가지는 바르게 알고 있는데 50가지는 모르니까 50가지를 가르쳐가지고 100가지를 다 알도록 채우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었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너희가 얻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고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성령을 보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의 상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하고 전혀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쪽에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 생각이 각기 다른데 어떻게 주님과 하나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비록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행하고 보여주는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신앙 기준으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주와 함께한다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 내가 아무리 나 혼자서 난 주와 함께합니다 백날 말해도 주님은 그걸 부인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배워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가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냐 성령에서 계시된 그분이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가? 이걸 살피는 자세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항상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는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게 되고 틀린 얘기를 하면 심사가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성령이란 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야 되는가 그 이유부터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분명히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끼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종교생활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없겠지만은 성령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단이고 분명히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약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셔야 된다. 그것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지시하시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행하게 하신다면 뭘 행하게 하시는가? 바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자 그런 얘기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옳은 것으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딱 한 개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상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의 가르침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가르침에는 서로 성결하겠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겠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바는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를 섬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항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쓰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과 일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생각이 몰두해져 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분리된 생각이다. 이런 결론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 말이 성경 틀렸다 생각이 한다면 언제든지 그 근거를 제시를 하세요. 그럼 저는 제 생각 고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성경 비춰볼 때에 틀린 게 있다면 언제라도 고치고 수정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죠.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것 속에서 내가 잘못 생각이 있을 것인가? 이걸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중지될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고집하는 것보다는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제 일이거든요. 그건 여러분의 일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거다 말씀을 했고 성령이 와서 오셨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 해가지고 성령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한 성도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이것을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은혜를 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는 점차 멀어질 것 생각합니다. 세상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이걸 발견했으니까 오로지 관심을 거기만 둘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세상 일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할 것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누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삶이 말씀에 서 있지를 못하니까 내 생각도 말씀으로 점검하고 다스려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우리가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둔다면 다 같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제각기 관심이 예수 말고 다른 데 있다 보니까는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이질감만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말씀이 여러분께 가르치고 지시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마땅하다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하라 말하지 아니해도 자동적으로 말씀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 내가 행했다는 자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런 자랑이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내가 뭘 할까요? 묻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만들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건 절대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못하고 오직 성령이 함께한 성도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신앙생활에만 평안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인간적인 종교생활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내 삶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예수 때문에 평안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그걸 물으면서 그걸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거기에 우리가 모든 마음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다 함께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에 좀 서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누군가 배워가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또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굳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항상 우리들은 성령으로 인해 되어진 걸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에게 모든 삶의 의미를 두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두면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던가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던가 이걸 깨닫는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기에 모든 힘을 다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